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높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놋소곧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 규빗이요 그 둘레는 12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놓으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과거를 되짚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또그 반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수정하고 또 변화를 주는 그런 삶의 태도로 자신을 더욱 성장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성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거를 되짚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또 명성이라는 기준으로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때에 물질이나 권세, 또 어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되짚어 봐야 하는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또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온 지나온 나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17절부터 27절에서는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왕궁과 모든 사람들의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던 자들과 항복한 자들은 잡아갑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왕은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저항했던 그 유다를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또 성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어 봉헌된 이후로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저들의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곳 집이었고 어떠한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가 무너지고 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단순한 패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한 나라가 정복을 당하고 또 그 신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 의해 패배했다라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막으실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러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성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건축된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유다 말기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여호와의 성전으로 불리고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제사들이 가득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존재할 이유조차 없어졌던 것이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만 훼손시킬 뿐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약탈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존재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파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원히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외형적인 교회의 공간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 존재성을 잃어버릴 경우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찾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소아시아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교회의 본질된 기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지키고 가꾸어 가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며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기물의 약탈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도 필요하지만 성전 기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없다고 해도 성전 기물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 기물도 모두 약탈당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참 희한한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을 불사르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 기물들을 약탈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둘 다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곡식으로 또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피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방식이나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정욕을 따라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즉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의 진정한 중심을 잃어버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 또한 섬기는 일들을 서슴치 않고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죄악된 모습으로 제사를 하나님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어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쓸모가 없어진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전 기물을 약탈당하게 허락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에게서 모든 제사의 도구들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예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만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예배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찾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원한다 또 요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합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하며 존재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또 교회된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해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깊게 고민하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그 목적을 회복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몸된 교회가 어떠한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는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또 헤아리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만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굳건히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예배가 예배되는 일에 저희가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어질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요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교회된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정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이 정말 사랑 공동체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모든 강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은대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